시편 25편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택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시편 25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5편은 모두 4개의 소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소달락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소달락 말씀입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소달락은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연이어서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응답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것을 응답받았다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개의 단락에서는 어떤 간구가 있었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고 고백에서도 내가 부끄럼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의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간구했고요. 또 고백하는 부분에서도 죄인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무엇하고 간구하는지를 주의 깊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무엇하고 응답받았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간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죄가 큽니다. 큰 죄인입니다. 나에게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간구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구했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다윗이 연이어서 무엇하고 응답받았다고 고백을 하는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12절을 보세요. 처음에 누가 응답을 받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다윗 자신을 포함하죠. 그런데 앞에 있던 것과 비슷해요. 앞에서도 내가 간구했는데 죄인들이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응답을 받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다윗이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12절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 받은 은혜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다. 이게 이제 받게 된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또 다른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함.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상속한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또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딱 하나, 이 땅 하나만 주신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총괄적으로 땅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복,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 은혜가 나오죠. 하나는 평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 이런 것들을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달락은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특하네 이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독특한지. 뭐가 독특하냐면 앞부분에서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기도했던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 1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지금 응답은 뭐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땅을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여기에 맞물리려고 하면 사실 간구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저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또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처럼 응답이 나왔다. 이러면 정상이겠죠. 정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엉뚱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죄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지금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회복해달라고, 회복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응답을 고백합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똑같습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왔죠. 14절에서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 응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앞부분에 미리 나오세요.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받는 거예요. 또 14절 끝에 보면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언약을 받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 어떤 은혜를 받느냐?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언약. 이런 것들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읽다 보면 쭉 읽으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독특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친밀함 누리는 것을 베푸십니다.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뭐라고 간구해야 맞냐면 하나님 친밀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더 본질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장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심지어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지경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시편도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간구하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소달락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 번째 달락 똑같습니다. 간구하고 응답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앞에서는 문자 그대로 A를 주십시오. A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 조금 더 확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주님, 저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기도할 때에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친밀함을 주십시오.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 제 죄를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마땅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합니다. 내가 나의 죄가 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간구하시고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간구하시며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은 또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에 있던 다른 시편이나 다른 단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뭐 다윗도 일정 부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이것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받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안함, 또 땅을 상속받는 것, 친밀함 이런 것들이 은혜로 누려진다고 했죠. 다윗도 이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평안함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이것을 소망할 수가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그런 모습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등지지 않고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친밀함과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데 구약시대 때 다윗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간구하고 고백했던 이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더 한 단계 올라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주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도 내 자손도 이것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주 귀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세 번째 단락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피상적으로 보이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것만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간구가 아니라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들이 다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우리 발이 그물에 걸리는, 우리 발이 올무에 걸리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현재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여지껏 또 누려왔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공급들이, 그리고 주님과의 놀라운 친밀함들이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